News Focu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1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윤곡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후 5시쯤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재 넘쳐 말씀하시면서 북극성 2형 무기 체계의 부대 실전 대비를 승인하셨습니다.
예. 자, 완전한 성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군요. 잠시 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좀 시간표를 보면요. 5월 9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닷새도 안 돼서 지난 14일에 화성 12형을 발사를 했고 또 이제 21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 정부 들어서는 이제 벌써 두 번째라고 봐야 될 텐데 먼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사실 한국의 그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강경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에서 뭔가 그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려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벌써 두 번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암담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이제 사실상 새로운 대북 정책이 거의 자리를 잡힌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게 벌써 두 차례나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 그리고 정권 붕괴 내지는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예.
체제 보장에 대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잇따라서 대화에 말하자면 제스처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문재인 한국의 새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예.
이 북한이 기술적인 어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완성으로 이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으로서부터도 또 한국의 새 정부로부터도 잇따라서 대화의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예.
좀 더 대화와 관련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예.
확실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피하겠다는 우리는 너희들의 대화 제의를 진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도발로 나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북한이 확실하게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다양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게 협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의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미사일 자체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발사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 2형이라고 북한 당국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난 2월에도 한번 발사를 했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미사일을 21일 오후에 발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 발사입니다. 북극성 2형은 올해 2월 12일 날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에서 한 발이 발사돼 500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예.
이어 두 달 뒤인 4월 5일 함경남도 심포에서 발사해 약 600km 정도를 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5월 21일 또 발사를 해서 한 500km 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 이름에 그 이형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북한이 그 2015년부터 개발해온 북극성 이형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북한은 그 몇 년 전서부터 함경도 심포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 또 가끔 그 시험 발사를 해왔는데요. 성공한 적도 있고 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지상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북극성 이형 미사일은 고체 연료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에 포착되지 않고 빨리 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형은 또 실패한 적 꽤 있는데요.
예.
이형은 대부분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로 인해서 북한이 ICBM은 모르겠지만 로켓 발사에 그 상당한 능력을 축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그 북극성 이형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이제 지구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진 화질이 괜찮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이 이번에 그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공개한 것 중에는 사진 58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또 특히 4장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찍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인데 이 사진 자체가 북한이 공개한 것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화질도 좋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중거리나 그러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재진입을 할 때 상당히 높은 열도 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탄두가 상당히 심하게 요동을 치면서 말하자면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사진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찍혀 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관련해서 이 사진들을 보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만족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보면 바로 북한이 뭔가를 과시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한국의 그리고 또 미국의 당국들이 보고 있었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한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네,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저희들이 녹취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배치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이번에 그 21일 오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방송 녹취를 들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실전 배치, 북한은 이제 배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것을 실전 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그 인민군 전략사령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그 실전 배치를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네.
대개 이 실전 배치가 될 것이냐 또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좀 과장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렇게 미사일 같은 이렇게 새로운 무기가 되면요. 바로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번 정도 발사를 해보고 10번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한 8, 9, 10번 정도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을 하고 명중을 하면은 이제 이제 무기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네.
북한은 지금 뭐 북극성 2형 같은 경우는 발사한 게 지금 3번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실전 배치를 그 지시를 한 건데요.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좀 실전 배치가 뭐 북한이 뭐 마음이긴 하지만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실전 뭐 한 20개, 30개 정도 만들려면은 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예.
또 하나는 미사일의 그 안정성, 정확성 이런 것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험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라고 하면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걸 이제 무기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자, 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 측에서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실 북한의 이런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 여러 가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의 이런 안정 이런 것들은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은 미사일이나 핵실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이러는 가운데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이번 그 북극성 2형도 북한이 ICBM으로 가는 한 여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계속해서 관련한 그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같은 것은 이 똑같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말하자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탄도미사일 그리고 과거에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이거나 아니면 핵실험에 대해서만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소형 탄도미사일 발사일지라도 추가적인 제재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보리 내부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안보리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북한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올 초에 ICBM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화성 10형 발사한 다음에는 미국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당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7,000km 떨어져 있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핵탄두도 이미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얘기가 좀 틀린데요. 아 일부 미국 당국자들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그 군사 당국자들은 북한이 그런 능력이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고요. 당국자들도
예.
있었고요. 또 반면에는 그거보다는 좀 신중하게 북한이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시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 본토를 공격할 만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그런 무기체계는 아직 안 갖춘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좀 근거를 대본다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 갖추려면은 무엇보다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요. 북한에서 쏘면은 일단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제위권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엄청난 열과 그 마모가 그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안정화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을 아직 그 북한이 아직 그 성공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정거리입니다. 북한과 미 본토 간에는 그 7,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그 가져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발사한 그 화성 12호 같은 경우는 고각 발사를 했지만 그것을 만일 정상적으로 쐈으면 한 5,000km 정도를 날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괌이나 또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정도는 뭐 공격할 능력은 되지만
예.
아직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7,000km 떨어져 있는 거기는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예.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여러 시도를 했고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한 걸음씩 계속 진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걸음씩 계속 진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관측보다 속도도 좀 빠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그 관측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네들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늘 그 기술 진전과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은 사실 이것이 대체로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해왔었는데
예.
나중에 보면 사실 이것이 생각 밖으로 북한 측의 발표 내지는 주장대로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그런 여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 개발도 머지않았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는 분명히 이것이 개발이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들도 이번 주에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는 것은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익푸 그러니까 실제로 할까 말까 이 부분은 아니다. 이제는 기정사실이고
네.
시기만이 문제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최근 다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저희들이 항상 이제 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발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뭐 규탄 성명이 나왔고요. 또 이것과 관련돼서 긴급 회의도 열었죠.
그렇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의 그 금지를 그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핵실험도 하지 말고 또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번 그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그 회의가 소집돼서 이를 규탄하는 그 언론 성명 등을 채택했는데
예.
이번에 21일 그 북한이 그 또다시 북극성 이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22일 날 그 긴급 회의가 소집돼서 북한의 이번 그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고요.
예.
또 23일 그 탄도미사일 그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가 열려서 미국 또 의장국인 그 우루과이 또 일본 이런 그 각국 그 이사국들이 모여서 이번에 대해서 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데 안보리가 굳게 단결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는 그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그 미국이나 일본 등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너무 굉장히 지금 거듭돼서 그 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가 제재 이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3일 긴급회의에서 추가 제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려면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그 찬성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때도 사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문구를 놓고 실갱이를 많이 벌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로켓도 아니고 또 핵실험도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대화 협상으로 전환해야 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들은 보면은 이번 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면담하고 또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하고 만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 협상으로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제재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일리 유엔 주재대사가 이 똑같은 영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영국이나 일본 측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이사국인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런 추가 제재가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대목은 유엔에서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는 좀 다른 좀 분위기인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런 뉘앙스도 좀 풍기더라고요.
예, 한국의 언론들은 사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도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른 상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한편으로는 계속 가하면서 아울러서 대화 협상도 모색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를 계속해서 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때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새 정부가 대화 협상 기조인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그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게 아니냐 관측이 물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문재인 새 정부의 입장인지는 제재와 관련한 그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랄까요? 이걸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처럼 보기 뭐 어려운 뉴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정상 간에 나눴던 그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녹취록을 미국 언론이 입수를 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상당히 그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예.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전화 통화한 내용, 그러니까 일종의 그 녹취록인데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것이 그 미국 언론에 의해 그 유출이 됐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 또 인터넷 온라인 매체에 이것이 그 통화 내용이 그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두 정상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미국은 훨씬 많은 무기를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그 핵무기 능력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직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김정은의 모든 그 로켓 미사일이 그 추락하고 있고 이것은 그 좋은 소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하나 그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정신 상태가 어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폭탄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고 또 정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한순간에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세대마다 미치광이가 있고 우리 세대는 김정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을 계속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두 사람의 대화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중국 시진핑 위원장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두테르테 대통령도 시진핑 대통령과 전화를 통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북한을 다루고 또 저지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또 실제로 중국과 관련해서 그만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북한의 거의 유일한 맹방인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사실 중국이 얼마만큼 북한에 압박을 가하느냐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느냐 여기에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의 거의 전부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두테르 대통령과 같이 이 북한이 마지막 카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누차 언급했던 대로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하겠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중요하지만 미국도 말하자면 더 이상의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때는 직접 나설 것이다. 그 방향이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계속해서 그런 점들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예. 자, 이에 앞서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그 대통령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고 또 체제를 보장하겠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의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 조건이 되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그 워싱턴에서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그 홍석현 특사하고 만나서 미국의 그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정권 교체도 안 하고 또 침략도 안 하고 이런 체제를 보장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화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그 당국으로 보기는 좀 힘든데요. 북한 측의 그 노동당 그 외곽 기구입니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여기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반응을 보였는데
예.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체제 보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 유치한 기만극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일종의 그 대변인이 그 조선중앙 그 통신 기자와 문답을 얘기했는데요.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믿으라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이 겉발린 대화 타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동해에는 그 칼빈슨 핵 항공모함이 있고 또 하나 그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대화 운운하는 것은 유치한 기만극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어디까지나 그 노동당의 그 외곽 기구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아직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정부 안팎에서 북한 또 북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발언들이 뭐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또 그중에 그 일환으로 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 사령관이 서울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주제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상당히 의미가 큰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정치인들이 그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없다. 대북 정책 기조에서
예.
군사 행동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과 바로 맞대고 있는 서울의 주한 미군의 사령관이 현지 사령관이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전문가들도 이미 누차례 밝히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물이 확실하게 노정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조금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어떤 곳에 어떤 시설들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시설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은 쉽지 않다라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선제 타격이 가져올 그 후폭풍 이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크다는 것이죠.
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것이고 그 대응은 휴전선 이북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장사정포를 이용해서 서울에 말하자면 엄청난 공격을 가할 것이고 이것이 주는 피해는 서울의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보통 수준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브룩스 사령관이 두 가지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또 이런 선제 공격이 가져올 말하자면 여파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들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 여기에 대한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국제사회 움직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북한 도발의 초점이 미사일에 지금 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에 뭐 한동안의 핵실험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4월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뭐 적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5월 말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4월 그 태양절 또 인민군 창건일을 기해서 그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 4월에는 핵실험을 안 했고 5월 들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달아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왜 4월에 핵실험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일본 언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그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조짐이 나오고 북한이 이 사실을 그 중국에 통보하자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가 만일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국경 봉쇄를 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이런 그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해서 김정은 정권이 그 이것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하나 더 거기에 더 붙여서 그 추측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가 그 이후에 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연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도 있다. 우리가 공격도 안 하고 체제 붕괴도 안 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같은 아주 짧은 그 기회의 시간을 틈타서 북한이 계속 그 미사일 확보 기술을 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그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북한 관련 발언 그 의미들을 짚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국 분위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부 장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먼저 이번 외교라인 인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보면 김장수 그리고 김관진 둘 다 말하자면 사성장군 출신 군인 아닙니까?
예.
그 말하자면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군사 이런 측면들을 전체를 말하자면 뭉뚱그려서 통할하고 관장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요.
예.
아, 그 앞서서 박근혜 정부가 아, 군사 전문가 그리고 군인들을 아, 임명했다면 이번에 정의용 아, 전 대사는 아,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그만큼 아, 전체를 관장할 외교 안보 통일의 전체를 관장할 책임자를 외교관 출신으로 놓고 그 외교 문제에 좀 더 아, 중심을 맞추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아, 이런 부분들은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 두 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었는데요. 아, 이 새로운 직책의 이름도 통일 외교 안보 특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앞세우고 또 외교 문제를 앞세우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쪽에 이 외교 안보 전체 전반에서 비중을 두고 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내각의 이제 외교 수장에서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이 됐는데요. 뭐 북한 정치자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에 그렇게 많이 등장했던 그런 외교관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 첫 여성 지명이 이제 그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첫 여성 외무장관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 그 인사청문회 절차를 좀 지켜봐야 하긴 하는데요. 만일 외교장관이 된다면은 그 한국 그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그 여성 장관이 됩니다. 아, 좀 소개를 드린다면 강경화 그 아 그 지명자는 그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통역을 하다가요.
예.
그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서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외무부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그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 사무총장 그 정책 특보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마지막 주제로 이걸 잠깐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관심인데요.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는 뉴스는 한국의 한 10여 개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돕기 위한 대북 접촉 신청서를 통일부에 냈고요. 또 통일부가 이를 일부 또 승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이루어진 인사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북 접촉 승인 민간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특히 인선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대방인 북한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말하자면 대화에 대해서 닫힌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런 대북 압박 기조와는 전혀 딴판으로 핵 문제와 또는 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분명하지만 북한이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해 오느냐 이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문재인 정부의 초기 그 과정에서 결정지을 그런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 또 남북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